또 의외로 조금 기온이 차지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에 임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죠. 남북 정상회담 장면들을 우리가 영상과 기사들로 접하면서 우리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느끼시고 생각해 오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해 오던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포들, 우리들과 나란히 지구촌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 또한 같은 염원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감동과 또 힘이 되었던 그런 지난 며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분단의 현실은 남과 북 사이의 분단뿐만이 아닙니다.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들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의 분단 또한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소위 촛불 집회 지지자들과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로 대립된 국민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 간에 뜻있고 진정한 대화가 없이 다짜고짜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면서 서로 적대시하는 모습을 볼 때 남북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도 나라에 대해 심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위로 아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현재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위 진보와 보수가 심각하게 대립되어 있고 서로 간에 뜻있고 진정한 대화는 없이 그저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은 이 땅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20, 30대 젊은 성도들과 40, 50대 중년 성도들, 그리고 60, 70대 노인 성도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한국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민 생활을 3, 40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나란히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서로 다르고 대립된 이념들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 이처럼 대립된 이념들이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함께 교회를 이룬 우리들은 과연 나라를 위해 어떤 생각으로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이념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간의 공통분모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모국 대한민국을 무척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우리 모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사도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라고 하죠. 오늘 야외 예배의 시간상 오늘 본문의 맥락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무엇에 전념을 해야 될지 설명을 하는데 그중 핵심적 메시지는 교회를 침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 또 후서의 중심적인 그 맨 밑바탕을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깨어있으라, 그리고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본문 전에 1장을 보시면 편지의 서론과 더불어서 이 점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으로 가서 처음 구절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중에 가장 1번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1순위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도하는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1순위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언어로 하자면 국가 원수들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라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모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모든 부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장장 네 번이나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2절을 보시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전, 대속물 또는 몸값, 죄인의 몸값이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표현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여다보면 한 명도 제외 없이 전체 인원이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은 한 명의 제외도 없이 모든 인원들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까? 그 해답을 우리는 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6절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몸값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 직역의 말씀이라 뜻이라면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뜻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인류 전원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영원 형벌을 피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류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여기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또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인종과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인종과 나라와 언어를 막론하고 죄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종과 나라와 언어를 막론하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국민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모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기도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나옵니다. 네 가지 종류의 기도입니다. 간구가 무엇이지요? 영어로 하면 supplication 또는 petition, request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간구라는 것은 급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도라는 것은 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구와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사람들이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이것처럼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묵상과 나란히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하셨고요. 세 번째로 도고라는 것은 일종의 중재입니다. 중재라는 것은 쌍방 사이에 앉아서 서로를 연결해주고 화평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중재라고 하죠. 그걸 도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계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마지막 감사가 있죠. 감사는 그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일을 통해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행해야 하는 그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가 필요한 도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이루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뜻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고 양쪽 다 부족한 인간일 뿐이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고하라고 하셨는데 이 점은 오늘 마지막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이념이 완전히 다르고 심이 완전히 대립된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또한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또한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그런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훗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를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모든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의 지도자들과 공익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포함해서 제가 2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두 가지 이렇게 페어가 있어요. 두 쌍이 있습니다. 경건과 단정, 고요하고 평안한 삶. 이렇게 두 가지씩 있는데 신약학자들은 이것이 삶의 외적이고 내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두 가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는 표현은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적으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내 길을 가면서 남들과 부딪히거나 싸우지 않고 갈 수 있는 삶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사람들은 그를 옥에 가두거나 몰매를 주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내쫓김 당하는 것은 일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호소하죠. 저는 난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선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사회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적대시해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어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는, 무익하지 않고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호소를 했습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삶이 있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적으로 자신이 확신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바울이 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페어가 있죠. 바울은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경건은 단정보다 경건이 좀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경건은 믿음을 따라 삶을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성결과 같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한 삶이라고 경건한 삶인데 우리 번역에 단정한 삶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영어 번역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 똑같은 용어를 dignity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는 dignified, dignity, dignified, dignified 라는 표현을 씁니다. dignity, dignified 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며 그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믿는 바 그의 신념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결정들을 존중해주는 것을 우리가 dignified, respect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게 가리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무엇이 허용이 되고 또 무엇이 허용이 안 되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그들이 어떤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구해야 하겠습니까? 국민들 각 사람이 자신의 디그니티를 존중을 받는 사회 그리고 상대방의 디그니티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서게 해주십사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2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좁은 의미로는 바울과 디모데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경건하고 디그니파이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좁은 의미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의 우리라는 이 대명사는 사회 전체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또 자기가 그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길들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층의 권위와 지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국민이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내적으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기서 배웁니다. 신학자 중에, 신약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그분의 그 신학 노선 전체와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이 본문에 대한 이분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 기도를,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한 이 디모데전서 2장의 기도를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원어로 이었습니다. These prayers are for the government leaders that they might rule wisely and for the common good.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은 정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로서 그들이 지혜롭게 공익을 위해 다스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Common good, 공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다양한 정치 체제 중에 자신들이 공익을 목적하지 않고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이념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공익을 추구한다고, 공익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들도 자신을 가리켜서 민주주의라고 하고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정치체제고요. 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형식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국회를 이루고 대통령이 또 선출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이끄는 것이 공화국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북한에서도 선거를 합니다. 국민 투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마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철저한 독재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나라에 공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과 단정함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 공익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그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믿는 바 그의 신념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을 존중해주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회를 도모하는 것이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일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교단 컨퍼런스 참석을 하기 위해서 동부에 갔었을 때 그쪽에 사는 제 친구가 반나절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투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아주 그 꼭 봐야 하는 곳들로 인도를 해줬는데, 그 모든 유적지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곳은 토마스 제퍼슨 메모리얼이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미국의 독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의 기념관에서 제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문이 없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중앙에 그분의 동상이 있고 그 동상을 둘러서 위로 또 벽으로 그분이 남긴 명언들이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높이 로툰다, 그러니까 원형 지붕 그 곡선을 따라서 새겨진 문구 앞에서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I have sworn upon the altar of God eternal hostility against every form of tyranny over the mind of man.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는 사람의 마인드를 지배하려는 모든 종류의 압제를 대항하기로 맹세했노라 라는 문구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마인드를 지배하려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배가 아니라 설득이고 모범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라는 결론이 그 문구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그 벽에 새겨진 여러 가지 문구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God who gave us life gave us liberty. Can the liberties of a nation be secure when we have removed the conviction that these liberties are the gift of God?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자유를 주셨다. 이런 여러 종류의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확신을 제거한다면 한 국가가 모든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곳에 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다른 나라에 침범을 당한다면 그 침범한 나라가 이런 미국의 정치적 이념을 기념하는 이 기념관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 예를 들어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을 점령하면 이 기념관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북한의 현재 세력이 이 기념관을 그대로 둘까? 그들이 그동안 보였던 역사와 행적을 가지고 평가하자면 그 기념관은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의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희망적인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6.25 전쟁 때 북한의 침범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때 저보다 더 큰 희망을 체험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매번마다 결의안들이 어김을 당하는 실망을 체험하셨던 분들, 저의 그 손 윗분들의 우려와 의심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희망적이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같이 있었습니다. 남북의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소망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남북 통일, 그냥 남북 통일 또는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 통일입니다. 자유 평화 통일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제퍼슨 기념관에 적혀져 있는 그 문구는 미국에서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실현적이 된 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정치적 이념과 여러 정치 체제들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고 해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앞세워서 기억해야 합니다. 억압과 협박으로 사람들의 마인드를 굴복시키려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개개인의 믿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정치가 우리가 바람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도록 하시고 또한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에게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아담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죄의 타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히려 오직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웃들과 이 사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추구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후손의 대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열로 움직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도고 기도의 주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앉으셔서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과 죄인된 나 사이에 평화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나의 죄값 몸값이 되어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나의 몸값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른 어느 이념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만이 누리고 기뻐하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이웃들, 또 나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되기를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를 보면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들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리더들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며칠간 남북 정상회담을 보시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셨죠. 저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나위 없이 두 나라의 정상들이 그토록 평화롭게 서로 존중하면서 한자리를 하고 아주 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둘째로 저에게 감동이 됐던 것은 이것이 정상회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의 정상들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통역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 말로 대화를 했는데 각자 자기 말이 한국어입니다. 한때 분명히 한 나라였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 언어를 쓰고 있고요. 지금은 두 나라가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지구상에 한 언어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땅 미국과 더불어 우리의 모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십시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모든 종류의 기도를 드리고 지도자들이 국민의 공익을 위해 수고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직도 지난 며칠간 우리가 봤던 그런 영상과 그런 기사들 아직 마음에 다 정리가 되지는 않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북의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또 그 통일된 그 나라의 모습이 정말 지도자들이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새로운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그 이념에 가까운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며칠간에 저희들 마음을 또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 저희가 우리 그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이루어주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목요일 금요일 그 영상으로 비친 사진으로 비친 그 모습은 너무도 평화롭고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것이 속속들이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도 서로의 마인드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정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며 국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6.25를 체험하시고 그동안 많은 그런 마음앓이를 하셨던 우리 귀한 우리 국민들 그 이제 고령화되신 그분들이 정말 눈을 감기 전에 평화통일, 자유평화통일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해 주님, 저희의 바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야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그 내각과 그 모든 지도자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도 함께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모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도하고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공익을 위해 수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지도하는 사람들과 지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를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구원을 받기를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라와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를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의 삶과 저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며칠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한 그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도 기도하오니 오늘 저희들의 통성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가장 바르고 현명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저희들도 깨어서 모든 일들을 보고 진정으로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야외 예배와 또 친교 모든 과정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저희들 기도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